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이 어제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저지를 위한 세 나라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조셉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키 겐지 아시아대항주국장은 이날 활동을 마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세 나라 수석 대표들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특히 불법 활동을 위한 자금원을 추가로 제한하는 수단을 포함해 국가 권한으로 가능한 여러 조치들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어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존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두 사람의 이번 대화가 미중 간 공동의 이익과 국가안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시작되는 미국 정신의 갱신이란 제목의 연설에서 미국민이 처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을 돕기 위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회와 미국민 보호에 관해 우선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이 관리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 관리들은 특정 국가들이 언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탈퇴의 정당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상품에 관세 부과를 주장할 경우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개정에 관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멕시코 경제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경제장관은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은 협상 테이블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 결정을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법원은 앞서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의 중단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존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법률상 대통령에게 국가 수호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여행금지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한국특별검사팀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전체 기소 대상은 30명에 달합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와 횡령, 범죄 수익 은닉,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카타사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미국 국무부와 이룬 합의의 후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카타 측은 어제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 자사 에어백이 결함으로 인해 과도하게 폭발하면서 운전자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카타 측은 앞서 미국 법무부와 1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공격한 여성 두 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남 살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쓰인 것과 관련해 화학무기가 공격에 사용된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드 요호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새로운 근거가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북부지방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독살 혐의로 체포된 여성 두 명이 내일, 즉 3월 1일 기소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위 외교 당국자를 쿠알라룸푸르에 파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씨 암살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용의자 두 명을 1일 기소할 것이라고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이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모하메드 아판디 알리 검찰총장은 28일 기자들에게 경찰이 기소에 필요한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 씨 암살 용의자로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를 각각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살인 혐의로 쿠알라룸푸르 소재 세팡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은 이들 외에 경찰이 체포해 조사 중인 북한 국적의 리정철에 대한 기소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리정철은 아직 구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들 외에 쿠알라룸푸르의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 리지우 등 북한인 용의자 체포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동일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를 포함한 북한 대표단이 28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 리동일 전 차석 대사는 이날 북한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사망한 북한 인민의 시신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더 스타 TV가 보도한 리 전 차석 대사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Number one, the question of return of the body of the deceased. DPRK
리동일 전 차석 대사는 또 말레이시아 당국과 경찰에 체포된 북한 시민의 석방 문제 그리고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살해된 김정남 씨의 이름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외교 여권 소지자인 공화국 국민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해 당시 김정남 씨가 갖고 있던 여권에 기재된 이름은 김철입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철이란 인물이 김정남 씨와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DNA 신원 확인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는 북한 측이 김정남 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긴장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김정남 씨는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마카오로 출국하기 위해 수속 중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인 VX를 사용한 용의자들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4차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Some 80,000 to 120,000 people are imprisoned to date in political camps.
현재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아와 고문, 강제노동, 처형, 강간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수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권마저 거부당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고위 간부들이 공개적 또는 초사법적으로 처형됐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엘리트들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한국 등으로 탈출하는 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도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Just 2 weeks ago, the world was shocked when North Korean leader's elder brother was brutally assassinated at the international airport.
2주 전에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된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 외교관 1명과 북한 관용 여권을 소지한 7명 등 모두 8명의 북한인들을 암살 사건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유엔이 대량 살상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자, 화학무기 금지협약 등 국제규범과 결의에 의해 금지된 신경작용제 BX로 살해됐다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모든 행동은 다양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이같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고통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악화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단지 북한만의 문제로 머물지 않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더 큰 재앙을 초래하기 전에 국제사회가 개인적,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을 종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hold those violators accountable by bringing the North Korean case to the ICC.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이런 측면에서 유엔 전문가 그룹이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거나 국제법정에 설립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4주일 일정으로 27일 개막된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중에서 고위급 회기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되며 미국의 에린 바클레이 국무부 부차관보는 오는 1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이사회는 27일 2017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 과제 하나로 다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이 모든 유엔 인권 관련 기구들과 교류할 필요를 제기하며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등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남 살해의 맹독성 신경작용제 BX가 쓰인 것과 관련해 화학무기 공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를 지지하면서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종류의 화학무기를 이용한 공격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deeply concerned by any use of chemicals in attacks, which is egregious violation of tenets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국무부 대변인실 관리는 2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이는 화학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오랜 국제 규범인 화학무기 금지 협정과 인간의 기본적 예의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화학무기 공격을 저지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김정남 살해 용의자 체포와 수사에 대해선 말레이시아 당국에 문의하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무부는 DNA 검사 등으로 사망자 신원이 명확해지고 북한 연루 사실이 확인돼야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 수사를 지지하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는 이번 범죄를 완전히 수사하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지속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와 취재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스페인 외무부도 김정남 사망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를 존중하며 관련 사법 절차의 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회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하원 외교위원회의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새로운 근거가 추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호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 당국이 김정남 씨 독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북한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Sure, would credit us doing that. When you have other countries involved.
이 사건에 관계된 나라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죠.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도 한국의 섬을 포격하고 사람들을 납치하며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고 미국과 한국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더욱 정당화해주는 또 다른 이유가 될 뿐입니다.
의회 내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There is a strong consensus again with the things we just cited that they have been doing over.
매우 강력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행동들을 북한은 계속 했지요.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통과 때도 드러났던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은 김 씨 정권의 무자비함과 테러 행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복형 사망에 100% 책임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북한은 나쁜 국가이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지난 1월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에 그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왜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요?
The bad part about delisting them was it was done in good faith on us.
미국은 신의를 보이며 제재를 해제할 테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했죠.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2008년 지정 해제 이후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로 작정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테러 행위 외에 북한에 대해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Well, the human rights abuses that they're doing, you know, the counterfeiting of
북한의 인권 유린, 미국 달러화 위조, 자금 세탁, 마약 거래, 또 인신 매매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115대 회기에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활동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Our goal is to first assess the status of the member nations as to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U.S.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해당 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무역 관계를 살펴보고 경제, 군사 관련 과거 합의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 이 지역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어떤 활동을 할 예정입니까?
The near-term goal is to continue assess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ir capabilities.
우선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서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책을 마련해 국무부에 넘겨주고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선동적인 발언, 무수한 위협, 유엔 결의를 위반한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 씨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평화로운 길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권 교체, 선제 공격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하시는지요?
All right. Well, those choices will be made by Kim Jong-un.
그런 선택은 김정은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선택에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권 교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강국이 내릴 결정이 아닙니다. 선제 공격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제 공격 가능성이 배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2008년 이후 핵실험을 4차례 하고 TV에서 미국을 폭파하겠다고 떠드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김정은에게 달렸습니다. 미국은 주권, 영토, 안보를 지키고 동맹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 이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 best way to describe it was a timid response.
미국이 취했어야 할 정책들에 대해 소심하게 반응했죠. 오바마 행정부는 수년 동안 전략적 인내 정책을 통해 중국 은행들이 미국 법을 어기고 김정은을 돕도록 놔뒀습니다. 불행히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제재법 이행에 있어서도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단둥 흥샹그룹에 2차 제재를 가했을 뿐 다른 중국 기업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법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할까요?
I anticipate this administration to use the tools like secondary sanctions more vigorously.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어긴 이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2차 제재를 더 활발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모든 가용한 도구를 활용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차 제재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도록 미국이 강제해야 한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에 주목합니다.
북한 정권에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that the nuclear path that they're going on will never recognize.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동맹들과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성에 대항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위협적인 언행, 유엔 결의 무시는 세계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결정할 것입니다. 북한이 현명하게 스스로의 미래와 운명을 택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드 요호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들으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다시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를 경우 북한의 무모함과 잔혹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더욱 고립 상태에 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북한에겐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이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피사를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 정부의 무모함과 잔악성을 확인하는 낙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 대변인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들에 대한 합당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앞서 미국 측이 현지 시간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 지정해서 해제한 후 정례적인 검토는 해왔지만 이번에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제 지정될 경우 북한이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수출통제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등이 적용돼 무역제재와 무기수출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다 대외원조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교역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북한 특성상 이 같은 조치의 실질적인 타격을 받기보단 국제사회에서 문제국가로 규정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될 경우 김정은 정권은 더욱 고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슷한 제재 조치가 이미 중복돼가지고 가해지고 있어가지고요. 뭐 실제로 북한한테 경제적 여파가 가는 건 없지만 이 앞으로 이 김정은 정권이 그 외국과 외교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은 또 개선을 하거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 정책을 피는데 문제가 많게 되죠. 그러니까 외교적 개선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예산의 여지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고 박사는 북한을 이미 옥죄고 있는 유엔 제재와 인권 제재에 이어 테러 제재까지 더해진다면 북한은 더 구석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다면 9년 만에 재지정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는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동 압박을 강화하고 정권의 돈줄을 죄는 각국의 독자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한일 세 나라 대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김홍균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7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장시간의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세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금지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북한 정권에 강력한 국제적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조셉 윤 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지력 제공 약속을 포함한 미국의 변함없는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또 지난 16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의 후속 논의로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운용 가능한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을 막기 위해 부과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231호에 명시된 의무를 모든 나라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공조 노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활동 등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수입원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해 각국이 추진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협의하고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세 나라의 안보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북한의 추가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세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동성명에는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럽연합이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스위스도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자국 법에 편입시켰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강요회의를 통해 27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석탄을 포함한 광물은 물론 헬리콥터와 선박, 동상의 수출 금지 등 기존 2321호의 제재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특히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북한 외교 공관과 외교관에게 허용하는 은행 계좌의 수를 한계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의료 분야를 제외한 과학과 기술 교류 분야에서도 회원국과 북한 간 협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대북 제재와 마찬가지로 인도주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며 생계나 인도주의적 목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도록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땐 안보리의 대북 결의와 별도로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등이 명시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비회원국인 스위스 정부도 22일 연방 강요회의를 통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명시한 무역과 금융, 해운, 항공 운송, 교육 등 분야에서 취해진 대북 제재 조치가 자국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리 길성 부상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오늘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리 부상이 왕이 외교부장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쿵 샨유 외교부 부장 조리와 만나 양국 간 공동 관심사와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5월 리수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샹 대변인은 리 부상의 이번 방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인지와 김정남 씨 살해 사건과 북한산 석탄 제재를 논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양측이 양국 관계와 쌍방의 공동 관심이 있는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땅 조환 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위한 최대 난제였던 부지 확보 문제가 매듭지어졌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8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성주 CC 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소파 부지 공유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사드 배치를 목표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남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5월에서 7월쯤 사드 배치를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이 체결한 땅 교환 계약은 국방부가 148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북 성주시 초전면에 있는 성주 골프장을 받는 대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용지 6만 7천 제곱미터를 롯데 측에 넘기는 내용입니다. 국방부와 롯데 측은 지난해 11월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달에 땅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중국 측의 반발로 롯데 측의 내부 절차가 지연돼 일정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군의 부지를 넘기는 작업과 사드기지 설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 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한국군은 예상했습니다. 성주 골프장은 조만간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며 군과 경찰이 협조해 사드 부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 조치로서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당당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한중관계의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 양국 간 공동인식에 비추어서도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외교부 경상 대변인은 하루 전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번에도 사드 관련 보도입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방어 조치 포기를 압박하는 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한 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민간 기업의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며 이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are concerned and closely monitoring reports that China has retaliated against South Korean private sector entities for the U.S. ROK decision to deploy that in the ROK.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한국 기업 롯데가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확정되자 사드 부지 승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일제히 사드 부지 확정과 관련해 롯데 측을 비난했습니다. 롯데는 26억 달러를 들여 중국 선양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쇼핑몰과 호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롯데타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나 이달 초 중국 당국에 의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사드는 북한의 분명하고 무모하며 불법적인 군사 위협에 대응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방어적 조치라며 중국이 한국의 방어 조치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As that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measure designed to respond to a clear, reckless, and unlawful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Criticism or pressure on the ROK to abandon its self-defense would be unreasonable and inappropriate.
국무부가 비이성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사드 배치의 방어적 성격을 확인하면서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을 강조해왔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거듭 확인하며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동맹 역량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중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세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11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시카고시 글렌데일에 위치한 한인교회에서 일하는 사찰 집사입니다. 미국에 온 지 3년이 돼가는 김 씨가 이 교회에서 일한 지는 반년이 넘었습니다. 잘 아는 지역 한인단체장의 도움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청소 일이지만 김 씨는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찰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 그러면 이 밤 10시, 11시 신철한다 말입니다. 전 교회 건물을 다 불은 켜져 있는가, 문은 최대로 켜져 있는가, 시링이나 에어컨은 정확히 제 온도에 맞춰져 있는가, 문 열려져 있는 건 없는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걸 다 신철하지요, 먹이니까. 밤 11시면. 중요하지요?
표지 같은 것도 가야고 그러세요?
아, 그렇고 다 하죠. 가리지도 아무리요.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 분들이 일 잘한다 그러세요?
잘못한다 그러지요.
자신의 일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서슴없이 잘 못한다고 말하는 김 씨.
북한에서 왔으니까 네. 많이 이해해 준단 말입니다.
탈북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김 씨는 교인들의 평가는 맵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 몰라서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성무를 불려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않나. 이 청소라는 것도 그냥 매일 쓸고 닦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씨하고 어떤 거 치고 어떤 데는 뭘 혼합해서 쳐야 되고 다 있단 말이죠. 청소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지.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걸레질을 하기 위해 걸레를 빨 때도 비누와 소독약을 적당량 섞어야 하고 화장실 변기, 복도, 카펫과 마루 등 교회 구석구석 청소 방법과 사용해야 하는 도구와 세제가 달라 처음엔 애를 먹었습니다.
북한에서 청소나 갖다 지역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일하기가 언제 제일 힘드세요?
겨울이 제일 힘들죠.
겨울이.
눈 쳐야죠. 왜냐면 이거 다 쓸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걸 밟고 들어오면 여기가 눈 투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밖에서 눈 밟고
들어오면. 네. 이게 미끄럽지 않게려면 소금을, 눈 치고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소금이 묻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죠.
지난 반년 동안 이 교회에서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도시 시카고의 겨울이 김 씨에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을엔 수시로 낙엽을 치우느라 바빴지만 잠을 설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 치워야 되겠네요.
계속 치워야죠. 끝까지. 눈만 오는 경우는 닫아 말고서라도 깨끗이 치워야지 교인들이 드나들기 쉽겠죠.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에 저녁 기도 모임 등 주중 내내 돌아가는 교회 일정을 생각하며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눈을 치우고 또 치웁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 쉬는 날에도 김 씨는 수시로 교회를 드나듭니다.
여기가 왜 아직 가비지가 있냐. 어쩌는 게 제가 쉬는 날이 됐어도 어쩌는 게 교회에서 누가 썼으면 가비지가 있고
쓰레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쉬는 날이 됐어도 제때제때 다니면서 그게 없도록 해야지 하루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가지요. 그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가비지가 아직 안 그랬으면 또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입이 많잖아요. 의사같이. 눈이 많고 입이 많고. 그러니까 잘 해야지 그만큼. 근데 이제는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청소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다른 건물 청소가 아니고 교회 청소기 때문에 쉽다면 쉬운 일 같지만 또 잘하려면 상당히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4시간
신경을. 네. 교인들이 교회에 뭘 두고 되는 경우는 제대로 지도가 되신단 말이죠. 제대로 지도 하는 건 저의 교람이기 때문에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적응해가지고 리스트를 싹 취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응당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성스러운 곳, 성전으로 여기는 만큼 교회는 김 씨가 교회를 늘 깨끗하게 유지해주기를 주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의 매일 교회를 들여다보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김 씨는 교회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에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김 씨 가족이 살 보금자리를 교회에서 무료로 제공해 줬습니다. 교회에서 5분 거리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두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이 지역에서 먹고 살 만큼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교회일을 쉬는 날엔 사찰 집사 일을 하기 전부터 해왔던 건축 현장 일을 노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난민들에게 일정 시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도 생활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응급 해줍니다. 정부에서 감사하세요.
의료보험을 아직까지 줘요?
네, 아직까지 줍니다. 약간 나만 특이한 엄마인가 아이들이시니까 아이들이 관계 없으니까 아이들이 설국이 없으니까 무슨 그런 경우도 지금 생활을 하는데 원래는 2에서 6개월까지 수술시간 받고 의료보험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수입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왜? 하고 수입과 아이 또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버는 게 저 혼자니까 집에서 와이프는 환자고
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주세요.
김마태 씨는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딸을 둔 가장입니다. 2014년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 회사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말이 통하지 않아 그만두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에게 부탁해 세탁소에서 시간당 10달러에 일을 했습니다. 세탁소, 가발가게, 건축 현장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김 씨는 당시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초 재혼을 해 맞벌이를 하면 경제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했었지만 아내를 만난 후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와보니 교회 사찰 집사로 사택을 사용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교회 일이 좋습니다. 저에. 저녁에는 영업이라도 가고 근데 당분간과 아이들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데 그런데 일이 재미있으세요?
교회일인데 뭐 재미있고 뭐 있나요? 교회 때문에 내가 그러잖아요. 할복할 때 교회 때문에 많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북한에서도 신은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또 북한 사람들도 세상에 제일 센 신이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일 센 신이 미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알아요. 세상에 미국이 있으니 한다고.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아직 보낸 거 맞습니다. 백홈도 해야지. 백홈 해야지. 테이블도 다 바꿔야지.
눈이 많이 내린 시카고의 겨울. 사찰 집사 김마태 씨의 손은 물 마를 새가 없습니다. 비오에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중 서부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마태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부터 재판관 회의가 시작됐군요.
네. 박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올린 국회 소추위원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변론이 어제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앞으로 한 2주일 동안 철저한 보안시설 속에서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평의는 8명 재판관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평의가 진행된 오늘은 한 1시간 30분 정도 재판관들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재판관 회의가 계속되겠지요?
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고일은 3월 10일 또는 3월 13일입니다. 통상 선고일 사나흘 전에 회의를 끝내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평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주요성을 고려해서 선고 당일 평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이 많고 또 복잡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는 인용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각 또는 각하로 나오면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찬반단체의 집회가 이어졌고요. 경찰 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했습니다. 재판관들에게는 24시간 철저한 경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특검에서도 뉴스가 쏟아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 그리고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이 일명 블랙리스트의 공모 혐의와 또 문화체육부의 부당한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목을 했었는데 오늘 특검 수사 마지막 날 삼성 이재용 회장 등 17명을 무더기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검에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서 강요 등의 그 공범 피의자 등 8가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또 특검에서 3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모두 11가지가 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예상했던 시한부 기소를 중지하지 않고 바로 검찰로 이번 사건을 이첩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특검의 판단은 일단 모든 그 판단 여부를 검찰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오늘 특검이 밝힌 내용은 검찰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 중지 처분 없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또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의 5명 수뇌부도 뇌물 공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불렸던 성형외과 원장 등 비선 진료 인사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90일간 특검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최순실 사태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다음 달 6일 공식 발표합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상북도 성주 소식입니다. 이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성주 지역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북 성주와 또 인근에 있는 김천 주민들이 연대한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가 법적, 물리적 반대 운동을 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위법 소송을 냈고요.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자치단체장인 성주군세 서명이 필요한데 이것도 막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재도 반입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투쟁위원회에서는 사드 배치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보와 경제 또 주민 생존을 희생하는 백해 무익한 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조류독감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한국 정부가 일시적인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요.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기대를 높였던 조류독감 상황, 지금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조류독감에 감염된 농장은 전국에 340여 곳입니다.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모두 3,3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약간은 안심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지난 21일 이후부터 하루 이틀 간격으로 새로운 유형의 H5N8형 조류독감 바이러스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지역이 11월부터 한국 전역을 휩쓸다시피 한 H5N6, 그러니까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시작된 전라남북도, 충청남도를 포함한 서해안 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한편 서울에서는 어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쇠기력이 폐사체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돼서 지금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충청남도 홍성, 또 한국 최대 규모의 육계 가공 농장이 있는 전북 익산 농장에서도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돼서 한국의 소비자들도 함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